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압박해 줄 것을 중국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난 직후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블링컨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과 정찰위성 발사 준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산업을 계속 지원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룰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태양광 패널과 전기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 등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핵심 이익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이 세계와 미국 생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AI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첫 번째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AI에 관한 첫 미중 회담을 앞으로 몇 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회견에서 밝히고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그것을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타닐 불법 유통 대응에 관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핵심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 24일 공개한 7개 경합주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지지율로 43%에 머무른 바이든 대통령을 눌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7곳 가운데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6곳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선 곳은 미시간 한 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 곳들 가운데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는 박빙으로 나타났지만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들이 대선의 쟁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잦아들 것이라고 본 사람은 18%에 머물렀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부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5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해안에서 이 같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다음 달 초에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두가 완공되면 초기에 트럭 90대 분량의 국제 원조가 가자지구로 전달될 것이고 완전히 가동되기 시작하면 150대 분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설 작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지중해와 맞닿은 가자 해안에 인도적 물자 공급을 위해 임시 부두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이스라엘 군도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부두 건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인 기업인 연맹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달 대선 승리에 이어 다음 달 7일 취임 예정인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6년 임기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해설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공이 끄는 작고 긴 배, 곤돌라를 타고 유유히 도심을 구경하는 서양의 어느 도시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대 로마의 흔적과 분위기를 간직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바로 그곳인데요. 영어식으로 베니스라고 알려진 이 베네치아시 당국이 지난 25일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관광객에게 5유로, 미화로 5.35달러의 도시 입장료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 뉴스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자, 이날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날에 당일치기로 베네치아를 다녀갈 관광객은 무조건 입장권을 사야 합니다. 검사하다가 걸리면 벌금이 최대 300유로까지입니다. 베네치아시는 입장료로 관광객 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더 살기 좋은 베네치아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행 첫날부터 주민들 사이에 잘했다 못했다 또 시위까지 더해져서 베네치아가 지금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네치아의 하루 평균 관광객이 5만 명 정도라고 하는군요. 주민 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주택값이 오르고 주민들의 삶은 여러모로 불편해졌고 더불어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오염 걱정을 안고 살게 되는 바람에 베네치아가 3년 전에 대형 크루즈선의 베네치아 정박을 거부하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자, 당일치기 여행객의 입장권을 판 첫날인 25일 베네치아에서는 27,500유로어치, 그러니까 5,500장의 입장권이 판매됐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베네치아가 무슨 입장권을 파는 놀이공원이냐, 입장료 받는다고 해서 베네치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 cannot be blind to the threat before us. ISIS is not contained. It is expanding.
네, 2001년 미국 본토에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을 자행한 알카에다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까지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한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4월 27일 토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일부 지역은 흐리고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14도고요. 낮에는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2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개성 신의주와 함께 10도에서 시작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가 11도고요. 원산 14도, 청진과 중강이 10도, 해산 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과 함흥은 26도입니다. 신의주 21도, 중강 23도, 원산의 낮 최고 25도고요. 청진은 18도, 해산은 2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가자 지구 구호를 위한 임시부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주석이 지난달 갑자기 사퇴했던 베트남에서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사임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면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사이 차이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지만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만나서 몇몇 현안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현안들입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을 만나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남중국해, 인권,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생산과 수출 등을 포함한 여타 다른 현안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현안들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견이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몇몇 현안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양국 군사의 소통과 마약 퇴치, 인공지능 등 분야의 상호 협력에 있어 최근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양측은 빠르게 부상하는 기술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여전히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진전도 있었다는 평가네요.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소통 경로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양국 간 차이점을 책임 있게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소통이나 오해, 계산을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면담에서 시진핑 주석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누르고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안정되고 개선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셔츠의 첫 단추를 바로잡는 것처럼 이것이 해결돼야 할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또 두 나라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자는 요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두 나라가 차이점을 유보하고 공통점을 모색해야 하며 나쁜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만나기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은 26일 회담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전체적으로 미중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나라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여전히 구축되고 증가하고 있고 양국 관계가 모든 종류의 혼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좋아지고는 있어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왕 부장은 세부 설명 없이 남중국해와 타이완, 인권, 그리고 중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추진할 권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관해 잘 알려진 중국의 불만을 다시 설명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합법적인 개발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분쟁 현안에서도 양국 간 대화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진전이 좀 있었지만 대화가 계속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이 인권과 경제 현안들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협력국들의 이익과 가치를 미국 정부가 계속 옹호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많은 현안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양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미국은 중국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해를 피하려고 최소한 이견이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대면 외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무장관, 중국의 외교부장 이 두 사람의 회담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 군사기지들을 재건한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블링컨 장관이 왕이 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인공지능,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그리고 중국의 과잉 생산과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가자지구에 임시 부두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육군 공병단이 가자지구 앞바다에 부유식 부두와 통행로를 만드는 작업을 25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상군은 초기 단계인 임시 부두와 통행로 공사 건설 시기가 국방부 관리들이 예측했던 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사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라이더 대변인은 국방부 관리들이 내달 초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육군 공병단이 만들고 있는 시설은 배에서 구호품을 내리는 플랫폼과 하역한 구호품을 육지로 보낼 부유식 부두를 말합니다.
네. 자, 미국 육군이 가자지구와 바다 위에 임시 부두를 왜 설치하는 겁니까?
네, 앞서 가자지구의 구호품 전달 방법으로 육상 운송이나 공중 투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방법 모두 결점이 있어서 바다를 통해 더 많은 구호품을 반입하려고 임시 부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구호기관 쪽에서는 육상 운송이 더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호기관들과 군 관계자들은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의 적절한 대체물이 될 수 없다면서 육상 운송이 여전히 가장 많은 구호품을 운송할 방법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육상 운송이 구호품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운송 횟수가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육상 운송을 진행하는 구호 요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운송하던 차량 행렬을 공격해서 구호기관 요원 7명이 숨지는 사건이 난 뒤부터 구호품 운송 작업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러면 임시 부두가 다 만들어지면 구호품을 어느 정도나 운송할 수가 있습니까?
네, 관련 관리들은 하루에 대략 트럭 90대분의 구호품을 운송할 것이라면서 해상부두 체제가 완전한 운영 능력을 갖추면 하루 트럭 150대분으로 늘어날 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두 건설 현장 쪽에 박격포탄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일 박격포탄이 떨어져서 UN 관리들이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네.
라이더 대변인은 공사 현장이 박격포 사거리 안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테러범들이 박격포를 쐈다고 밝혔는데요. 어느 단체 소행인지는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그 우려는 있었는데요. 부두 건설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요.
네. 일각에서 폭발물을 가득 실은 쾌속정이나 기뢰를 가진 잠수부 그리고 로켓 등이 공격해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네네.
하지만 미군 측은 이스라엘군과 협력해서 건설 현장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18개 나라가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이 인질들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다른 17개 나라가 25일 성명을 내고 200일 이상 붙잡혀 있는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에 대해서 하마스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하마스의 고위급 지도자인 사미 아부 주우리 씨는 로이터 통신에 해당 성명이 하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침략을 끝내도록 미국이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이 미국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그동안 중재국들을 통해서 휴전 또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는데 사실 크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협상이 다시 시작될 징후가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한편 그 데이빗 멘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기자들이 인질 협상에 관해 묻자 합의의 시간을 끄는 것은 하마스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베트남으로 갑니다. 지난달 베트남에서 국가 주석이 갑자기 사임을 해서 뉴스였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사표를 했다고요.
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부엉 딘 후에 국회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을 국회주석이라고도 하는데요. 공산당은 이어 부엉 딘 후에 의장의 위반 행위와 결점이 베트남 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공산당과 국가 그리고 그의 개인적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후에 국회의장이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에서 제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베트남 내부의 어떤 정치적 혼란 조짐도 보이는 건데 왜 사퇴를 하는 겁니까?
네, 베트남 공산당은 성명에서 정확한 사퇴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엉 딘 후에 국회의장의 보좌관이 인프라 회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돈 지 불과 며칠 만에 사임이 발표됐습니다.
네.
또 후에 국회의장이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만큼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결정이고 또 전격적인 경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후에 국회의장은 사임하는 당일 오전에도 베트남 전쟁 종식 49주년을 앞두고 총리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후임 인사에 대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위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은 공산당 서기장, 또 국가주석, 총리의원, 권력 서열 4위의 고위 인사입니다. 67세인 후에 의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역임했었고요.
네.
3년 넘게 베트남 국회의장직을 맡았었습니다. 한때 베트남의 최고위직인 공산당 서기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타오르는 용광로였던가요? 베트남에서는 최근 이 반부패 운동의 여파로 이 상당수의 고위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 1월에 응우엔 수원푹 당시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그 후임자인 보반 트엉 국가주석이 사임했고
네.
그로부터 한 달 만에 후에 국회의장마저 사임하게 된 겁니다. 최고 지도부 4명 중에 응우엔 푸종 서기장, 판민진 총리만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이런 사임 사태가 베트남 내부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죠.
네. 최근의 권력 개표는 그 응우엔 푸종 서기장의 후계자와 관련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종 서기장은 올해 80살로 세 번째 임기는 2026년에 종료됩니다. 현재는 반부패 운동의 중심 인물이기도 한 또럼 공안부 장관이 후계자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베트남 최고 지도부의 이런 그 잦은 변화가 그 외국인 투자나 무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전문가들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베트남의 매력이 권력 투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650명 이상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주로 정치적 안정성 때문에 베트남의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더 격렬해지고 있고요. 경찰이 이 시위대 수백 명을 체포한 데 이어서 안전을 고려해 졸업식을 취소하는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개한 보고서 내용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구두 변론은 1시간 정도에 끝나는데요.
네.
하지만 이날 변론은 3시간 가까이나 이어지면서 양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또 중요한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 11월에 있을 대선 결과에까지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번 재판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구두 변론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남을 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브레케버너 대법관은 이 사안은 대통령직과 대통령직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면책특권 주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러 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네.
스미스 특검은 기소장에서 2021년 1월 6일 우리나라 수도에 대한 공격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회에 난입했는데요.
네.
특검은 의사당 난입 사건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조사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등 이 당시의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따라서 법원에 이 기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와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까?
네, 25일에 열린 심리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렇다면 또 공무수행과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현재 대법원은 이 6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임명한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이날 대법관들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네.
이 대법관들이 절대적 면책 주장에는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일부 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부분적으로 용인할 것도 시사했습니다.
자,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구두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오갔습니까?
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디 존 사우어 변호사는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제가 실제로 존재해왔다면서 만약에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임 기간에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투옥된다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모든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정치적 경쟁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책권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주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정부를 대변한 마이클 드리번 전 법무부 송무 담당 부차관은 절대적인 면책 특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나 반역, 선동, 심지어 살인 등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런 대통령 면책 특권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대법관들이 전직 대통령이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더불어서 공무수행 그리고 사적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봤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이 공식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대사로 지명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 뇌물을 받는 것은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분명히 대통령의 공식 임무라면서 이를 어떻게 구별할지를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사우어 변호사 는 공적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취해졌음이 입증되더라도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는 광범위하게 면책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고 해도 면책 대상이 되는 거냐면서 되묻기도 했습니다.
자, 퇴임한 대통령의 그 기소 면제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네, 보수 성향인 세미얼 얼리터 대법관과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얼리터 대법관은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정치적 재판에 의해서 형사 기소될 수 있다면 민주주의로서 미국의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잭슨 대법관은 미국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향후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사안은 보통 회기가 종료될 때 지금에서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이 11월 대선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해당 사안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대학가로 갑니다. 자,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 전역에 대학가로 확산하면서 경찰의 진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학가 시위가 미국 동부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이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교정에 진을 치고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고요.
예.
이후 컬럼비아대 시위대에 연대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컬럼비아대 시위대는 법적 싸움도 예고를 했더군요.
네, 이 미국 내 팔레스타인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팔레스타인 법률은 학교 측이 캠퍼스에서 야영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을 불러 시위자들을 체포한 데 대해서 연방 민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25일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학교 행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25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야영지를 세우기 시작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날 보스턴에 있는 에머슨 대학에서는 경찰이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설치한 야영지를 강제로 철거하고 100여 명을 체포했고요.
네.
미 남부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과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도 현지 경찰이 캠프를 철거하고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또 조지 워싱턴과 조지타운 등 이 워싱턴 DC 일대 대학생 수백 명은 조지 워싱턴 캠퍼스에 텐트를 세우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해 10월 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전적인 지원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미국 정부의 이런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대학들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업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고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지금 격화하고 있는데 이제 곧 5월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5월은 대학가의 졸업 시즌이고요.
맞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사태를 더 빨리 정리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로 알려진 곳인데 이곳에서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이 졸업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대학은 최근 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슬림 졸업생 대표의 고별 연설도 취소한 바 있는데요.
네.
현지 경찰에 따르면 USC에서도 최근 9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의 출산율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미국의 출산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줄었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2023년 출산 자료를 분석한 예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359만여 명의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년도인 2022년에는 약 367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2%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출생아 숫자를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가임기 여성인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명당 54.4명을 출산한 셈입니다. 100여 년 만에 이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에 기록한 여성 1,000명당 56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하고 합계 출산율은 좀 다른 개념이죠.
네. 이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합계 출산율인데요.
네.
2023년에는 미국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합계 출산율이 2명을 넘지 않으면 이 외부 인구의 유입이 없는 한 미국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당시에는 그 출생률이 좀 올랐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매년 2%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출산율이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 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 NCHS의 이 통계학자이자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브래디 해밀턴 박사는 CBS 뉴스에 2022년에도 이 출산율이 줄기는 했지만 2023년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령에 따른 출산율 차이도 있었다고요?
네. 10대 출산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19세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3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출산율은 30세에서 34세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해밀턴 박사는 여성들의 주 출산 연령대가 20대에서 이제 30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 팬데믹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20대 여성은 상황이 나아지고 더 편안해질 때까지 이 출산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만
네.
나이든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옵션이 선택지가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해 출산율 보고서 내용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 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군요.
네, 또 제왕절개 분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산의 약 3분의 1이 제왕절개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왕절개 비율은 흑인 산모들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해에 비해서 37%가 늘었고요.
네.
아시아인과 백인, 중남미계 산모의 경우에도 조금씩 그 비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이 낙태 정책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작년 출산율 보고서는 지난 2022년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폐기한 바로 그 이듬해에 나왔다는 점에서 좀 시선을 끄는데
네.
하지만 이번 예비 보고서에서 뭐 지역에 따른 이 출산율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각주의 낙태 정책이 과연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임신의 거의 절반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낙태권 제한이 결국에는 출산 수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는 우편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인데요. 이 우편 검열국은 미국 우정국 USPS의 법 집행 기구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편 검열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 in terms of tracking, we have over 600,000 postal employees out there right now. So we have their eyes and ears looking for these packages. I will say.
2018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폭발 우편물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연방 수사국 FBI와 뉴욕 경찰국 그리고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 관계자가 이해 10월 25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USPIS 뉴욕지부의 필립 바틀렛 우편 검열관은 60만 명 이상의 USPS 직원이 폭탄 소포물을 추적했고 지금까지 확보한 소포가 모두 10개라고 설명했습니다.
To support and protect the U.S. Postal Service and its employees, infrastructure, and customers.
Enforce the laws that defend the nation's mail system.
USPIS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우편 체제와 직원 그리고 고객들과 관련된 연방 법령들을 집행한다고 설명합니다. USPIS는 업무 영역을 다음 13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USPS 보호, USPS 직원 보호, 불법 약물, 우편물 절도, 신원 도용, 우편물 사기, 사기 예방과 교육, 수상한 우편물, 재난 대응, 돈 세탁, 사이버 범죄, 국제 우편 보안, 그리고 아동 착취 등입니다. USPIS 소속 우편 검열관은 총기를 휴대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연방 수색 영장과 소환장을 집행할 수 있는 연방 법 집행관입니다. 현재 1200명 이상의 우편 검열관이 우편물과 우편체제의 부정 사용을 포함한 범죄들을 다루는 약 200개의 연방법을 집행합니다. 이런 범죄에는 우편 절도나 사기, 금융사기, 우편시설 강도, USPS 직원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 등이 포함됩니다. USPIS는 또 재난에 대응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 우편 서비스의 보고는 정상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편 검열관들은 재난 발생 시 우편 시설과 장비의 보안 확보, 임시 우편 전달 계획 등을 지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USPIS는 우편 관련 범죄 수사에 필요한 감식을 수행하는 법의학 실험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PIS에는 본부와 16개 지부, 서비스 센터 두 곳, 그리고 국가 법의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우편 검열국 USPIS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을 자행한 알카에다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는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지목한 국제 주요 테러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테러 조직 정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크고 작은 무장조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테러 행위나 테러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는 따로 있지 않은데요. 각국 정부는 자국의 안보와 위협에 따라서 특정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법 조항에 근거해서 약 70개의 무장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 조직은 대부분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집단, 공산주의 추종단체, 민족 분리주의 그룹 등이 주를 이룹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오늘날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국제 테러 조직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끄는 알카에다가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s begun strikes.
알카에다의 기원은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오사마 빈 라덴은 무자헤딘으로 소련에 저항하면서 세력을 결집한 후에 1988년에 알카에다를 만들었습니다. 본부 또는 근거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알카에다는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갈 것을 표방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에 나섰는데요. 9.11 테러 전 사우디아라비아주 등 미군기지 공격, 케냐,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예멘 근해 미 군함 공격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빈라덴은 지난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했고 알카에다 세력은 급속히 약화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지자체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IS는 2014년 초반만 해도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후계자가 된 후에 갈라서면서 2014년 이슬람 국가 IS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슬람 국가라는 명칭이 나라 이름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ISIL, 이라크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또는 ISI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레반트는 레바논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We cannot be blind to the threat before us. ISIS is not contained. It is expanding at a great cost to the free world. The group managed to conduct three major terrorist attacks on three separate continents in just three.
미국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알카에다를 외국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
자칭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IS는 2014년 초반만 해도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죽고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알카에다의 후계자가 된 후에 갈라서면서 2014년 이슬람 국가 IS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슬람 국가라는 명칭이 나라 이름으로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ISIL, 이라크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또는 ISI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레반트는 레바논에서 요르단에 이르는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ISIL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렸습니다. IS는 알카에다와 결별한 후 무차별한 폭탄 테러와 민간인을 참수하는 동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We can get some small idea of the terror inside. 20, 30, 40 young people running quite literally for their lives.
IS는 특히 중동 지역을 벗어나서 프랑스 파리, 니스, 벨기에 브뤼셀 등 서방의 주요 도시들을 겨냥해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대부분의 순위파 국가들은 극단적인 순위파 원리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자비한 테러를 일삼는 IS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또 다른 종파인 시아파의 맹주 이란은 IS를 이단으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연계 조직.
알카에다 연계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라크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일대는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도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세력이 제법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 그리고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 또 소말리아나 케냐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 샤바브 등이 있습니다.
IS 연계 조직.
2015년경부터 IS가 득세하면서 알카에다에서 나와 IS에 합류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IS 연계 조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ISK를 비롯해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모잠비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집단 납치하고 돈을 요구하는 나이지리아의 악명 높은 무장조직 보코하람이나 필리핀에서 납치와 테러를 자행하는 아부샤아프도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밖의 주요 테러 조직.
미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집단 외에도 다수의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조직들 가운데는 중동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스리랑카 일대에서 활동하는 반군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 등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과 연계된 하카니 네트워크도 미국의 테러조직 명단에 올라있는데요. 하카니 네트워크는 탈레반과 함께 아프간을 장악한 후 카불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생성형 AI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젠슨 황,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계 미국인으로 올해 61살입니다. 타이완 남부 타이난시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 때 부모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형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삼촌에게 보내졌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연수차 왔던 미국에서 미국의 번영과 높은 수준의 환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젠슨 황은 부모의 꿈과 염원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의 부모도 약 2년 후 미국에 이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합류하게 됩니다. 젠슨 황 CEO는 1984년 미국 오리간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그리고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의 유명 반도체 기업인 AMD 등에서 근무했고요. 30살이 된 1993년에 다른 두 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는데요. 엔지니어면서 경영 능력도 탁월해서 엔비디아를 세계 수위 반도체 회사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회사 행사나 포럼 등의 자리에 검은색 가죽 재킷을 늘 입고 나와서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젠슨 황 CEO는 2021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주목한 국제 주요 테러 조직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보세요. 또 어떤 때는 한번 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 try me의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Yes, a little.
네, 조금 있어요.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가까운 곳에 한국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I like Thai food.
나는 태국 음식 좋아해요.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이 식당은 당신에겐 너무 매울 텐데.
Try me.
날 시험해 봐요. Try me.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매운 음식을 내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한번 날 시험해 보세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ry me는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대화에서 try me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I'm sorry, I don't think I can.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Try me. Can you please raise my salary?
월급 올려줄 수 있어요? I'm sorry, I don't think I can.
미안해요, 그렇게 못할 것 같네요.
Then I have to look for a new job.
그러면 나는 새 직장을 찾아야만 해요.
It's cold out there. I don't think you want to quit this job.
밖에는 추워요. 내 생각에 당신은 이 직장을 나가길 원하지 않아요.
Try me.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try me는 두고 봐라, 이런 위협이 조금 들어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날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표현으로 watch me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Watch me.
You can't climb up that tree to get my scarf.
내 스카프 찾으러 나무 위로 올라가진 못해요.
Watch me.
지켜보세요. Watch me.
Watch me도 try me와 비슷하게 위협하는 톤으로 두고 보세요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fire David?
Definitely.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Watch me.
Are you going to fire David?
데이빗 해고할 겁니까?
Definitely.
당연하죠.
I don't think you can fire David. We need his expertise.
데이빗을 해고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Watch me. Watch me.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끝으로 날 시험해 보세요. Try me. Try me가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Korean food?
Yes, a little.
There's a new Korean restaurant open nearby. Do you like spicy food?
I like Thai food.
This restaurant might be too spicy for you.
Try me.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ry me, 날 시험해 보세요라는 뜻과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두 가지 경우 대화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